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God in three persons. 그렇게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 세 위격이 계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 아주 아름답게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그랬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사람을 만나시려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십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영광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모호하기 때문에 덜 알려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same, 같으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조하고 또 유난히 더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가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영어성경에는 the comforter 또는 The helper 또는 the advocate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 이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보혜사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서 네 번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16절에 그리고 오늘 14장 26절에 또 15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네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찾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수련회나 캠프에 가면 식사 시간에 요절을 외워야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이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이 외우게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번에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또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인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The Helper, 도와주시는 분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아,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활동을 우와 이런 보배로운 것이 있나? 이런 엄청난 진리가 있나? 이렇게 원래 의미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들이 능력을 입고 이 말씀에 불칼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말씀을 다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다 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지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서 파도가 배 위로 올라오면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Be still, 잠잠하라 하시는 순간에 그 바람과 풍랑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이것을 경험하고서 제자들이 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알았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됐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오기 전까지 약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내게 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아름답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잘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감동했습니다. 아, 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희 선생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이 세상 지식이 아니다. 오직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잘 고백했을지라도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그 깊이를 다 알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지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11 제자를 대표해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의문 투성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